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에 있어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이 이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과의 재정적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명세계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맞서는 이상 이런 위협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한국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문명세계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핵 비확산 체제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완전하고 엄격한 이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한 것에 합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번 주 베트남에서 회동할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 적절할지 당국자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날 기자들에게 두 정상이 만나 실질적인 대화 결과를 이끌어낼지 여부도 의문이란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유리 유사초프 러시아 외교 고문은 어제 두 정상이 이번 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논의할 부분이 많고 이를 위한 준비가 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리아군은 동맹군과 함께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의 시리아 내 마지막 주요 본거지인 알부카마를 탈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알부카마르의 해방은 영내 IS의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이란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다른 시아파 민병대 등과 함께 이 지역에서 IS 소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선상에 있는 알부카마르는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엘루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IS는 지난 3일 이라크 내 마지막 거점 도시인 알카임 지역을 빼앗겼으며 지난달에는 상징적 수도였던 라카를 잃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세척이 11일부터 14일까지 서태평양 지역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로널드 레이건함과 니미츠함, 시어도 루스벨트함 등 세척이 참여합니다. 미 항공모함 세척이 한반도 인근인 서태평양 지역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방공훈련과 해상경계, 해상보급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스콧 스위프트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8일 성명에서 항공모함 두 척이 같이 훈련하는 경우는 드물며 세척이 함께하는 건 더욱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미 태평양 함대의 능력과 영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훈련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거쳐 중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사건 현장 인근 고등학교에 약 3,000명이 참석한 추모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했으며 총격범이 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를 밝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총격범이 정신병력을 갖고 있었고 총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관료 조직의 실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지도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한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26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 데빈 켈리는 가정폭력 전과와 정신병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켈리는 현행법상 총기를 구매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사랑은 대단합니다. 이 기성 언론이 자신에 대해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알리는데요.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최근에도 이 트위터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때 국회 연설을 트위터로 중계하는가 하면 이번 중국 방문에서는 첫날에만 4개의 트윗을 올렸는데요. 중국 시진핑 주석 부부의 극진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또 미국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거나 한국 방문 당시 기념 영상을 올리는 등 그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사용이 세계적인 관심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많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트위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위터 접속이 차단된 중국에서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할 것인가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것인데요.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트윗을 올릴 수 있도록 자체 장비를 챙겨왔다면서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2일 금요일 북한은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3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6도에서 13도, 신의주 10에서 1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5도에서 15도, 함흥 0에서 15도, 끝으로 청진은 1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The Association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Never My Love,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이요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You ask me if there'll come a time when I grow tired. You think love will end when you know that my whole life depends on you.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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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Never mind. Say you fear I'll change my mind. I won't require you. Never my love. Never my love. Never my love. How can you think love will end when I've asked you to spend your whole life? With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베이징에서 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또 총 2,500억 달러가 넘는 경제협력 사업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솔직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단행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죠.
네, 중국 방문 이틀째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습니다. 이 북한 핵 문제와 미중 통상 불균형 이 두 가지가 핵심 의제였는데요. 먼저 북핵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공통된 약속, 즉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한 약속을 논의했고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예, 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탓에 이 북핵 문제가 악화됐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유엔 대북 결의를 준수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는데요. 오늘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실천하는데 시 주석과 동의했고 북한이 경솔하고 위험한 행동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모든 나라가 이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시 주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준수를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견지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또 미중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중 무역 관계가 매우 일방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이 기존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중국을 탓하지 않는다. 국익을 챙기는 나라를 누가 책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중국을 매우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거나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던 데서 어조가 크게 달라진 겁니다.
예, 자,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예, 오늘 정상회담과 동시에 중국 측이 2,500억 달러 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미국에 제공했습니다. 이 일과 연결지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비판 수위가 낮아진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이번 계약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 가운데 최대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2,5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사업 계약인데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죠.
네, 양국 정상회담과 함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미중 기업가 대화회의에서 중국 국영기업들이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고 또 미국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주문을 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습니다. 오늘 계약한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건요. 이 중국은행과 중국석유가스천연공사 그리고 중국화공집단공사가 공동으로 미국 알래스카주의 천연가스 개발에 430억 달러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예. 자, 그 밖에 또 어떤 사업들에 합의했습니까?
중국 투자공사가 미국 골드만삭스 투자은행과 함께 5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해서 미국 제조업 사업 육성에 투입하기로 했고요. 또 미국 항공우주기업인 보잉사는 중국 항천과기 집단공사로부터 항공기 300대를 주문받았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370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 제네럴 일렉트릭, GE사도 이 항공기 엔진을 비롯한 관련 부품 35억 달러어치를 수주했습니다.
예. 그리고 시 주석이 앞으로 더 많은 경제협력도 약속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계약 체결 현장에서 미국으로부터 에너지와 농산물, 영화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거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계약 외에도 중국의 이동통신기기 제조회사인 샤오미와 오포, 비보가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으로부터 120억 달러어치 반도체를 사들이기로 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고요. 또 알리바바에 이어서 중국 2위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이 앞으로 3년 동안 미국산 소고기를 비롯한 식료품 20억 달러어치를 수입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사업 계약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의 비판은 크게 두 갈래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꾸준하게 지적해온 양국 간 무역 불균형,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보는 과도한 적자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은 논의하지 못한 채 일시적인 사업계약들만 얻어냈다는 게 그 하나고요. 또 다른 비판은 이런 일시적인 사업계약들조차 기존에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울 게 없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이 중국으로부터 43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한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만 해도 오래전에 이미 구체화됐던 이야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회담 후에 귀국길에 알래스카에 들러서 빌 워커 주지사와 만나면서 예정됐던 내용인데요. 이 소고기 수입 계약도 지난 6월 중국 당국이 14년 만에 미국산 수입 재개를 발표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오늘 인민대회 당에서 진행된 계약 체결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데요. 미중 양측이 서명한 문서가 양해각서 MOU들 이어서요. 실제로 사업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제재할 만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게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해서 직접 문제 제기를 한다는 소식이죠?
네,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이틀 동안 베트남 다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현지로 이동하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역내 주요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각국 정상 간의 개별 회담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이 남중국해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어제 베트남으로 출국에 앞서서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기대하는 바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시 주석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밝혀야 될 때라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답했는데요. 이 남중국해 내부의 항행로를 중국이 통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웃나라들의 항행의 자유를 갖는 건지 명확해져야 할 때라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예, 두테르테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일정을 마친 뒤에 오는 일요일 아세안 창설 50주년 기념 만찬에 참석하고 월요일에는 미 아세안 회의 40주년 기념 행사 주간에 이어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인데요. 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무엇을 기대하는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어제 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날 좀 내버려 두라고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를 돌보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필리핀의 인권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데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일 쿠바 군부와 정보당국, 보안기관 등과 연계된 기업과 미국인의 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인들의 쿠바 개별 여행을 제한하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경제활동이 쿠바 군부에 혜택을 주는 것을 막고 쿠바 정부가 자국민에게 더욱 큰 정치, 경제적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미국의 대쿠바 정책을 강화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들인지 살펴볼까요?
예,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인들의 쿠바에 대한 개별 여행을 제한한 겁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는 쿠바 여행을 원하는 미국인들은 직접 온라인으로 비행기를 예약하고 미국 공항에서 민간 교류 비자를 발급받으면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 민간 교류 비자 발급이 대폭 제한됐습니다.
네, 이 사실 그동안 많은 미국인들이 민간 교류 방문 비자를 통해서 쿠바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이 민간 교류 방문을 허용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이를 통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쿠바를 쉽게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허가받은 미국 기관이 조직하는 교육 목적의 단체 여행의 일원으로서만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반드시 쿠바 국민에게 이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안내자가 동반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미국인들의 대쿠바 사업 거래도 대폭 제한된다는 소식이죠.
네, 미 국무부가 쿠바 군부와 정보기관, 보안당국 등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개인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금지했는데요. 국무부 명단에는 쿠바의 여행 부분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쿠바 당국과 연계된 주요 5개 기업이 포함됐고요. 또 쿠바 군부가 소유하고 있는 수십 개 호텔과 정박시설, 관광업체와 상점, 그리고 주류공장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조치는 지난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 쿠바 정책에 서명하면서 사실 이미 예고된 바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과 쿠바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7월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다시 개설하면서 해빙 관계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 제재 완화 조치가 쿠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쿠바 정권만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줄곧 비판해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방문한 자리에서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협상을 취소하고 금융거래와 개별여행 제한 등 일부 조치를 복원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노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상원이 자체 세제 개편안을 오늘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원안은 하원안과 세부적인 면에서 몇몇 다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대 이동통신회사 AT&T와 미디어 기업 타임워너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뉴스 전문 방송인 CNN 매각건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암벽타기를 하거나 요가를 하는 등 기존 체육 수업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앙 정치권에서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참 많은데요. 이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죠.
그렇습니다. 공화당 상원이 자체 세제 개편안을 오늘 공개합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이미 공화당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요. 지금 이를 한창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나올 상원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알려줬습니까?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나 뉴욕타임스 신문 등 미국 언론이 상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세부 내용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중요한 항목들을 보면요. 하원안은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을 기존 7개에서 4개로 줄였는데 이 상원안은 하원안처럼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기업에 매기는 세금의 비율, 그러니까 이 법인세율도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하원안은 현행 35% 세율을 20%로 줄이겠다고 했죠. 근데 상원안은 이 세율을 20%로 조정하되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왜 1년만 미루겠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바로 세율을 내리면요. 이 정부 세금 수입에 급격하게 구멍이 나니까 시간을 두고 이 충격을 완화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주 정부나 지방 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해 주는 항목이었는데 이것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하원안은 납세자가 지방 정부에 낸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혜택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연 만 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었는데요. 상원하는 일 둘 다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실 이 항목을 두고 현재 논란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 지방 소득세나 지방 재산세가 아주 비싼 지역, 그러니까 뉴욕이나 뉴저지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이 샌프란시스코시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공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제한하거나 아예 없앤다고 하니까 아주 반발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세제 개편안 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뿐만 아니고요. 공화당 쪽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 해당 지역 유권자들 반발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를 근거로 해서 세제 개편안 통과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어서 이 조처로 손해를 보는 지역에 의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밖에 이 상원안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은 뭐가 있습니까?
네, 하원안에서는 이 상속세를 6년 뒤에 완전하게 없애기로 했는데요. 이 상원안은 이 상속세를 모두 없애는 대신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의 수를 줄여주기로 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예.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 하원 쪽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공화당 하원이 제시한 방안을 하원 세입위원회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입위원회가 청문회 등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수정 작업을 거쳐서 이제 곧 하원의 세제 개편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제 나온 보도가 눈길을 끄는데요. 의회 예산국 CBO가 계산해 보니까 이 세제 개편에 따른 이 10년간 세수 감소분이 이 법에서 허용한 범위인 1조 5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 하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 7일 치러진 지역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기세를 올렸는데, 이 지역선거 결과가 세제 개편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언론 중심으로 관련된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들은 대개 이번 선거 결과가 세제 개편 작업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일부 지역의 민심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건데요. 공화당 소속이죠. 올인해치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선거가 세제 개편 노력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의 폴라이언 하원의장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세제 개편 작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AT&T와 타임워너사의 합병이 미국 안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다고요?
네, 뉴욕타임스 등 몇몇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거대 통신기업인 AT&T, 미디어 기업인 타임워너사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연방 법무부가 현재 이 합병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합병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타임워너사 측에 CNN 방송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예, 그 뉴스 전문 방송인 CNN, 타임워너 소속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타임워너사는 CNN뿐만 아니고요. 유명한 그 유선 방송 채널이죠. HBO도 보유한 초대형 미디어 기업입니다.
예, 그럼 이런 그 거대 미디어 기업을 다른 또 거대 기업인 AT&T가 합병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합병 규모가 무려 845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합병인데요. 이 합병이 성사되면 통신과 미디어가 결합한 또 다른 공룡기업이 나오는 겁니다. 전국적인 통신망을 보유한 AT&T는 이 타임워너가 가진 콘텐츠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통신망이라는 하드웨어에 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거대한 통신 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보관입니다.
예,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관련 분야에서 대형 합병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유명 유선 방송망 사업자죠. 컴캐스트 그리고 MBC 방송을 컴캐스트가 MBC 방송을 합병한 건이었는데요.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몇몇 조건을 내걸고 이 합병을 승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AT&T 타임워너 합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그 기업들 간의 인수 합병에 미국 정부가 관여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인수 합병으로 이 거대한 기업이 나와서 이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연방 법무부가 그래서 이번 건 허용 여부도 한참 심사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타임워너 소속 CNN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보도는 또 AT&T 측이 소유한 위성방송 채널 제공업체죠. 디렉TV를 매각하라는 요구도 있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 합병 협상에서 제일 눈길을 끄는 건 이 CNN 매각과 관련해서 연방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쪽과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예, 사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CNN은 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CNN 같은 이른바 주류 언론들을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면서 계속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CNN을 싫어하는 것을 고려해서 혹시 법무부가 CNN 매각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과 법무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뭐 백악관은 물론이고요. 법무부 쪽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 협의가 없었다는 거죠. 이 법무부 쪽에서는 오히려 CNN 매각을 AT&T 쪽에서 제안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AT&T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바로 부인했습니다.
예. 당초 해당 합병권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올해 안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쩌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군요.
네, 일단 이 합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또 크고요. 이번 CNN 매각관도 불거져서 생각보다 지체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만일 합병이 무산이 되면 AT&T와 연방 법무부가 이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체육 수업 풍경이 예전과는 좀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체육 시간이라 그러면 보통 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면서 이렇게 뭔가를 배우는 모습을 주로 떠올리죠. 근데 요즘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요, 이런 기존 수업 대신에 암벽 등반이나 등산, 춤, 카야, 호신술 같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체육 시간이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좀 벗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이 아이들 체육 활동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게 사실 몇 년 전부터입니다. 미국 아동 비만율이 17%에 달하는 걸로 나오자 미국 연방의회가 지난 2015년 말에 교육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체육 활동도 미술이나 음악, 과학처럼 전인교육의 필수 요소를 인정하면서 추가 자금 지원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제도와 함께 아이들의 신체 활동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국 곳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체육 수업을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체육을 뭐 하나의 학교 교과로만 보지 말자 이런 움직임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게다가 대학이나 사회에 나가면 체육 활동을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데요. 따라서 이 학교 졸업한 후에 먼 미래를 내다보자는 겁니다. 평생 건강을 다지는 것 역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건데요.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 실력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체육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과도하게 경쟁하는 그런 종목보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또 1등을 하느냐 뭐 이런 걸 보지 말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향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코네티컷주, 버먼트, 미시간주 등이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시험 성적에 따라 이 학교 수준을 결정짓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서 학생들 체육 실체 활동에 중점을 두는 교육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이들도 참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물론 그러겠죠. 해당 지역 학생들 말을 들어보면요, 체육 시간에 경쟁이 줄어드니까 저절로 즐기게 된다는 반응도 있고요. 또 자전거나 요가 같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운다는 점에서 특히 좋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이외에 체육 시간에 또 어떤 변화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뉴햄피셔주 메인주 같은 경우는 체육 시간에 이 공으로 사람을 맞추는 피구 같은 이 사람을 겨냥한 운동을 피한다고 합니다. 또 학우들 간 경쟁을 통해 선수를 선발하고 이 탈락한 학생은 관전만 하는 이 팀 경기 역시 줄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체육 시간을 고문과 같은 시간으로 여기는 아이들이 없게 모든 아이가 즐겁게 동참하는 체육 시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이 해당 교육청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맥도날드 햄버거 식당의 세계적인 왕국을 건설한 레이몬드 알버트 크록, 약칭 레이 크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편하고 빠르고 값싸고 어느 매장에서나 똑같은 맛을 내는 이 식당, 가장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또는 속성 음식점 맥도날드입니다.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아가는 고객들로 식당 안은 눈코뜰 새 없이 바쁩니다.
네, 이 현대인의 식생활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뿌리를 내린 이 패스트푸드, 평양에 있다고 하는 그 삼태성 청량 음료점, 이것과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이 맥도날드 식당에서는 다진 소고기 빵 또는 그 고기 겹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튀긴 감자, 생선 튀김 그리고 각종 음료 등을 파는 식당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이 맥도날드의 세계적인 왕국이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큰 규모기에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이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 속성 식당 연쇄점들이 많이 있는데 맥도날드는 규모 면에서 단연 다른 업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는 15,000여 개 식당이 있고요. 캐나다에는 14,000여 개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18개 나라에 3만 6천여 개가 있습니다.
예, 참 많은 숫자인데 이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도 궁금한데요.
네, 역시 엄청납니다. 세계적으로 하루만 평균 6,900만 명이 이 맥도날드 햄버거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국제적으로 이 시장 경제를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그리고 두 번째가 청량음료죠. 코카콜라, 그리고 셋째가 바로 이 맥도날드 햄버거라는 말이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유명해진 맥도날드 체인, 매상도 참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이 2016년 기록을 보면요. 연매상이 무려 246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북한의 1년 총 수출액이 약 3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그보다 약 8배가 넘는 액수죠.
예, 엄청난 액수입니다.
네.
한국에도 이 맥도날드가 있죠.
물론이죠. 여러 군데 있는데요. 88 서울올림픽 이후에 상륙을 했고요. 한때 북한에도 들어간다는 말이 나돌았지만 성사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앞서 말씀해 주신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이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 1940년대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샌 버나디로라는 곳에 이 맥 맥도날드와 딕 맥도날드라는 두 형제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예.
꽤 손님이 많은 식당이었죠. 여기에서는 가짓수도 많지 않고 간단한 음식, 특히 햄버거 샌드위치를 주로 팔았습니다. 이 식당을 인수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해서 대규모 가맹점 체제로 키운 사람이 바로 레이 크록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레이 크록, 그때는 무얼 하던 사람이었나요?
레이 크록은 식당에서 쓰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1954년 어느 날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밀크쉐이크라는 음료를 만드는 기계를 팔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 참 특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손님이 직접 카운터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요. 또 접객원이 주문을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예. 직접 가서 주문을 하고, 또 보통 식당들처럼 기다리지도 않고 즉시 음식이 나오고 깨끗하고 또 값도 싸고요. 그래서 나도 이와 똑같은 식당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에게 똑같은 모양의 식당을 열게 해달라, 대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떼어주겠다, 그런 제의를 하게 되는군요.
네. 이 맥도날드 형제의 복잡한 식당 개업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 해인 1955년에 일리노이주 데스플레인스에 똑같은 맥도날드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의 모든 권리를 사들입니다. 이 똑같은 경영 방식의 가맹점 체제, 즉 맥도날드 햄버거 식당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예.
이렇게 식당이 매우 인기가 있자 레이 크록은 여러 군데 식당을 열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맥도날드 햄버거 가맹점을 하겠다고 신청을 많이 해와서요. 결국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연쇄점 망을 형성하게 된 거죠.
Hey guys, wanna go to McDonald's?
네, 그런데 이 레이 크록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죠. 이 고등학교를 중퇴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다가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었죠. 이 레이 크록은 미국 중부의 대평원지대인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02년생입니다.
예.
이 부모도 별로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적십자사에 들어가서 트럭 운전을 했습니다. 또 음악 교사였던 어머니한테서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에 한때는 재즈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했죠.
예. 자, 그리고 이 식당 물품을 팔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릴리 튤립 컵 회사라는 데에서 나오는 종이컵을 각 식당에 판매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
또 그다음에는 남부의 플로리다 주에서 땅 장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쫄딱 망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죠.
예. 자, 22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차를 몰고 되돌아오는 레이 크록의 이 회고담에는 내 생전에 그때의 그 긴 여정은 잊을 수가 없다. 길은 얼어서 미끄럽고 추웠으며 겨울 옷도 가진 것이 없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무척 추워 떨었고 돈도 한 푼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가 그의 나이 52살 때니까요. 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은퇴를 생각할 그런 나이였죠.
예.
그러니까 고생 끝에 늦게 대박이 난 거죠.
예. 자, 늦은 나이인데도 그가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그의 사업 수완이랄까요? 경영 철학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레이 크록은 일반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가끔씩 외식하기를 즐긴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죠. 미국 성인 중 최소 25%는 매일 패스트푸드 식당을 이용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런 사실을 꿰뚫어 본 거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이런 것도 예리하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Quite a number of years and I know what people like and they happen to like hamburgers.
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소고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다른 건 몰라도 소고기 겹빵을 잘 만들 자신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군요.
네, 이 사실 갈수록 바빠지는 오늘날 빠른 서비스, 일관성 있는 맛, 저렴한 가격을 표준화해서요. 음식을 공산품처럼 찍어내겠다 이런 발상은 레이 크록 이전에는 아무도 하지 못했고요. 또 시대상으로도 잘 맞아떨어진 거죠.
예, 자, 집념과 완벽함의 추구 이런 것들도 레이 크록의 특징이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장실 청소를 직접 하기도 하고요. 또 힌트를 얻기 위해서 경쟁사의 쓰레기통도 뒤졌다고 합니다. 이 가맹점을 수시로 암행 시찰을 했고요.
예.
또 맥도날드에는 하나의 속담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고급 양복을 입은 사람이 주차장에서 휴지를 줍고 있으면 즉시 가서 도와줘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레이 크록이다. 예, 그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맥도날드는 사업도 잘했지만 비난도 참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이 비만을 촉진하고요. 건강을 해치는 이른바 정크푸드,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음식을 판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예. 자, 그래서 근래에는 이 야채 등 신선한 품목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또 이 저임금으로 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레이 크록은 도대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고용 창출에 기여했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했죠. 미국에만 42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총수로서는 그렇게 주장할 만하겠죠.
예. 자, 그리고 또 자선 사업에도 아주 적극적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레이 크록은 말년에 크록 파운데이션이라는 자선 기금을 설립하고요. 각종 자선 사업을 벌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 오브 체리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어린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세계 각지에 366개나 되는 복지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이 레이 크록은 1984년에 81세로 타계를 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족의 재산은 5억 달러, 현 시세로 보면 약 15억 달러가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예.
이 막대한 유산을 부인이 물려받았죠. 이 부인은 조안 크록 여사인데 이 크록 여사도 종교단체, 대학연구소, 민권단체 등 이 190여 군데나 되는 단체의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이 맥도날드 기금의 자선 총 금액은 3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미국 읽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세계적인 맥도날드 햄버거 체인을 건설한 레이 크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 The other day, my friend and I went out for lunch. 제 친구 라티샤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As soon as we went into the restaurant, we heard the song Head Over Heels by Rascal Flatts playing in the background. 이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참 좋은 배경음악이 나오더라고요. Rascal Flatts의 Head Over Heels, 사랑에 푹 빠졌다 라는 노래였는데요. 제가 라티샤와 함께 이 노래에서 나오는 가사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Have you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Yes, I have. I have been.
How do you act if you're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You want to talk to them all the time. You can't wait to get home to see them. You just love them so much.
Yeah.
When they don't answer your call, you go crazy.
When's the last time you've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Or are you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now?
Yes, actually, my fiance. We've been together for 6 years, and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제가 라티샤에게, How do you act if you are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넌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라티샤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고 You want to talk to them all the time. 빨리 집에 가서도 보고 싶고 You can't wait to go home and see them and you love them so much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니? 라고도 물어봤더니 Yes, actually my fiance. 내 약혼자와 사랑에 푹 빠져 있어.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이죠. Head over heels in love는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다, 사랑에 푹 빠져 있다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When's the last time you've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Or are you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now?
Yes, actually, my fiance. We've been together for 6 years and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자, 본문 다시 한번 들려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예문을 들려드릴게요.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그는 자기 여자친구와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린다. 그렇죠. He's fallen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his girlfriend. 넌 앨리스에게 푹 빠져 있어. 맞습니다. You are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Alice. 오늘의 영어 표현,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다. 사랑에 푹 빠져 있다. Head over heels in lov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루카스 그레이엄이 부른 Seven Years, 7년의 세월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nce I was 7 years old, my mama told me, go make yourself some friends or you'll be lonely. Once I was 7 years old. It was a big, big world, but we thought we were bigger. Pushing each other to the limits, we were learning quicker. By 11, smoking herb and drinking burning liquor. Never rich, so we were out to make that steady figure. Once I was 11 years old, my daddy told me, go get yourself a wife or you'll be lonely. Once I was 11 years old. So I started writing songs, I started writing stories. Something about that glory just always seemed to bore me. Cause only those I really love will ever really know me. Once I was 20 years old, my story got told. Before the morning sun when life was lonely. Once I was 20 years old. Only see my goals, I don't believe in failure. Cause I know the smallest voices, they can make it major. I got my boys with me, at least those in favor. And if we don't meet before I leave, I hope I'll see you later. Once I was 20 years old, my story got told. I was writing about everything I saw before. Songs have been sold. We've traveled around the world and we're still roaming. Soon we'll be 30 years old. I'm still learning about life. My woman brought children for me, so I can sing them all my songs and I can tell them stories. Most of my boys are with me, some are still out seeking glory, and some I had to leave behind. My brother, I'm still savvy. Soon I'll be 60 years old. My daddy got 61. Remember life and then your life becomes a better one. I made a man so happy when I wrote a letter once. I hope my children come and visit once or twice a month. Soon I'll be 60 years old. Will I think the world is cold? Or will I have a lot of children who can bore me? Soon I'll be 60 years old. Soon I'll be 60 years old. Will I think the world is cold? Or will I have a lot of children who can bore me? Soon I'll be 60 years old. Once I was 7 years old, mama told me, go make yourself some friends or you'll be lonely. Once I was 7 years old. Once I was 7 years old.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9년 11월 9일 오늘, 반세기 가깝게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맙니다. This is the middle of the checkpoint. The gates have been opened. The police are making no attempt to stop people as they go through. 1980년대 초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내세운 개혁 개방 정책으로 곧 동구권에는 민주화와 개방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1989년 5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하자 그동안 자유를 꿈꿔오던 동독의 시민들은 헝가리를 거쳐 오스트리아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오늘 급기야 소련이 동독의 비공산 정권이 등장해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그날 저녁 동독 정부는 베를린 장벽을 포함한 동독의 모든 국경을 개방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베를린 시민들은 한꺼번에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검문소로 몰려들게 됐고 결국 베를린 장벽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11개월 만인 1990년 10월 3일 마침내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1970년 11월 9일 오늘 샤를르 드골 프랑스 전 대통령이 79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90년 프랑스의 북부 도시인 릴에서 태어난 드골은 생시를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드골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함락시키자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드골 장군은 영국 런던에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프랑스 동포들에게 침략자에 대한 투쟁을 계속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44년 8월 파리가 독일군의 점령하에서 해방되자 드골 장군은 국민의 영웅이 돼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58년 프랑스의 식민지인 알제리가 반란을 일으키자 드골 장군은 알제리 사태를 해결하고 프랑스 정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계로 복귀했습니다. 이어 총리에 취임한 드골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제5공화국을 선포하고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후 1969년까지 11년 동안 위대한 프랑스를 내세우며 독자적인 외교를 펼친 드골 대통령은 하지만 1970년 오늘 7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치와 종교,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스포츠.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주말마다 전해드립니다. BOA 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주간 스포츠 세상. 야구와 축구, 농구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펼쳐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풀어드리고요.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오는 일요일부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